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 캘리포니아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테러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4일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테러와 관련됐을 수도 있고 직장과 관련됐을 수도 있다. 현재로서는 범행 동기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하지만 원인을 분명히 밝혀낼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로레타 린치 미 법무장관,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편 수사당국은 용의자 사이드 파룩과 타시핀 말리크의 집에서 파이프 폭탄 12개와 탄환 수천여 발, 폭발 장치를 발견했습니다. FBI는 파룩이 해외 여행을 한 뒤 말리크와 함께 2014년 7월 미국으로 돌아왔으며 말리크는 이때 파키스탄 여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3일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에서 대규모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14명이 숨지고 21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사건은 보건국 직원들이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재활 시설에서 성탄절 파티를 벌이던 중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들은 범행 뒤 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추격에 나선 경찰들과 총격전을 벌인 끝에 사망했습니다. 영국 공군 전투기들이 3일 시리아 내 ISI를 겨냥한 공습에 나섰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토네이도 전폭기 4대가 시리아 내 ISI를 장악한 오마르 원유시설에 6개 목표물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습은 영국 의회가 ISI에 대한 군사공격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의결한 지 몇 시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마이클 펠런 국방장관은 ISI의 수입원인 원유에 실질적인 타격을 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공습 뒤 시리아에서의 작전이 인내심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머런 총리는 또 조종사들에게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맡겼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영국의회는 시리아 내 ISI에 대한 공습 확대 법안을 10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표결을 통해서 찬성 397표 대 반대 223표로 의결했습니다. 벨기에 당국이 지난달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 사건에 연루된 용의자 2명을 추가로 검거했습니다. 이로써 프랑스 테러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는 모두 8명으로 늘었습니다. 벨기에 연방검찰은 3일, 사미르 Z라는 이름의 20살 프랑스 청년이 지난달 29일 모로코로 향하기 위해서 브뤼셀 공항에 나타났다가 경찰에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28살인 벨기에 국적의 또 다른 용의자 피에르 N 역시 같은 날 경찰이 브뤼셀에 있는 그의 자택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체포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달 13일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 연계 단체가 파리 시내 축구 경기장과 공연장, 음식점 등 6곳에 동시다발적인 연쇄 테러 공격을 가해서 130명이 사망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내전을 끝내고 휴전을 되살리기 위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부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3일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유럽안보협력기구 OSCE 연례 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우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군 병력을 철수해야 하며 유럽안보협력기구 감시단이 전쟁으로 얼룩진 돈바스 지역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도 친러 분리주의 반군들과의 휴전 협정을 회복하고 동부 지역 재건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케리 장관은 지적했습니다. 미 백악관 비밀경호국이 예산 삭감에 따른 인력 저하로 위기를 맞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하원 감독정보개혁위원회가 3일 발표한 보고서에는 최근 거듭된 각종 추문과 대통령과 부통령 또 이들 가족의 경호를 맡고 있는 비밀경호국에 대한 조사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지난해 10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애틀란타에 있는 질병통제예방센터를 방문했을 당시 전과 기록을 가진 무장 경비원과 함께 승강기에 탑승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금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새로운 터널을 굴착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 능력이 강화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미국의 코리 가드너 연방 상원 의원이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정권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과 인권 탄압을 주된 이유로 들었습니다.
I call on the administration to immediately reverse course and to begin the process of applying more pressure to the North Korean.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방어 능력을 크게 강화시켜 줄 것이라고 미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북부 산간은 눈이 오다가 아침에 그치겠습니다. 낮부터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2에서 5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1.5에서 3미터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새로운 터널을 굴착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 능력이 강화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터널이 발견된 곳은 풍계리 핵실험장 북서쪽 주지원 구역 인근입니다. 과거 핵실험이 실시됐거나 굴착 공사가 진행됐던 세 개의 터널 외에 또 하나의 터널이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로스는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촬영한 민간 위성 사진을 판독한 결과를 2일 공개했습니다. 새로운 구조물이 은폐돼 있고 통나무로 보이는 건축 자재들이 널려 있던 지난 4월 모습과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추가 구조물이 들어서고 새 터널 굴착이 이뤄진 흔적이 역력합니다. 주변에 흩어져 있던 통나무들은 모두 사라졌는데 터널 지지대로 사용됐거나 새 건물 건설 자재로 쓰였을 것이라는 게 38로스의 분석입니다. 새 터널은 인근 무산산으로 연결돼 있고 기존의 세 개 터널과 함께 중앙의 지원 시설을 빙 두르고 있는 형태입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2006년 1차 핵실험을 했던 동쪽 갱도와 2009년과 2013년 2차, 3차 핵실험을 했던 북쪽 갱도, 그리고 2009년부터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인 남쪽 갱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모든 터널이 결국 한 개의 터널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각각의 터널이 복수의 핵실험을 지원하는 지하단지로 통하는 입구일 가능성이 있다고 38로스는 주장했습니다. 또 당장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는 없지만 새로운 터널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 시행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38로스는 그러나 현지에 있는 산의 규모를 일종의 제약 요소로 꼽았습니다. 지하 핵실험의 충격을 견딜 수 있는 터널을 더 건설할 수 있는지 여부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또 지속적인 핵실험으로 산의 안반이 약화되는 산 피로 증후군도 걸림돌이라며 북한 측 역시 이 점을 우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새 터널이 굴착되고 있다는 관측과 관련해 북한의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캐티나 애덤스 대변인은 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의 최근 동향을 분석한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로스의 보고서를 봤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하고 모든 핵활동을 즉각 중단하라는 게 미국과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라는 겁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그러나 풍계리의 핵실험장의 구체적인 움직임과 관련해 정보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38로스는 2일 최근 촬영된 민간 위성 사진을 판독한 결과 풍계리 핵실험장의 기존 터널 외에 새로운 터널이 굴착 중인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코리 가드너 연방 상원의원이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정권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과 인권 탄압을 주된 이유로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이 1일 월스트리트저널신문에 북한의 잊혀진 미치광이를 제재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인 가드너 의원은 이 기고문에서 서방 세계가 중동의 혼돈 사태로 관심을 옮겼지만 북한에서 김정은의 공포 정치는 계속되고 있다며 미국이 이 잊혀진 미치광이에 대응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북한이 세 차례나 핵실험을 했고 최근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으며 사이버 전쟁 수행 능력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정은 정권이 최대 20만 명을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북한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전략적 실패로 끝났다며 김 씨 정권이 무기를 확충하고 주민들을 고문하는 동안 미국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2015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 법안이 핵무기 개발에 관여하고 인권 유린을 자행한 사람들을 제재하고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며 북한이 이용하는 선박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20년 전에 핵무기 해체를 약속했지만 국제 합의와 규범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이 제재를 강화하지 않으면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은 계속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의회 청문회와 민간단체의 토론회 등 다양한 자리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지난 5월 상원 전체 회의에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당장 대북 정책을 전환해서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I call on the administration to immediately reverse course and to begin the process of applying more pressure to the North Korean regime through additional financial sanctions.
북한에 대해 추가 금융 제재를 단행하고 영내 동맹국들과의 군사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북한 정권에 큰 영향력을 가진 중국과의 외교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 의회 상원과 하원에 계류 중인 북한 관련 법안은 4개로 모두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중에는 미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방어 능력을 크게 강화시켜줄 것이라고 미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미군 전직 고위 관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중국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미사일 방어 지지연맹이 2일 미국 의회에서 태평양 미사일 방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사일 방어 지지연맹의 리키 앨리슨 이사장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사드만큼 한국을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no other capability today that can defend Korea like the THAAD system.
사드는 높은 고도와 우주에서 모두 상대의 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미사일 방어 체계로 이미 그 능력을 검증받았다는 겁니다. 앨리슨 이사장은 이날 VOA에 한국이 북한과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적어도 미사일 방어 체계가 적합하다는 일부의 주장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PAC-3 can only defend a couple city blocks, an airport. That's all it can defend. It cannot defend anything bigger than that. So all the actually it's the opposite.
최신 하층 지상 방어 요격 미사일인 패트리엇3는 단지 한두 도시와 비행장 정도만을 방어할 수 있는 체계로 반경이 매우 제한적이란 겁니다. 반면 사드는 방어 범위가 매우 넓고 탐지 능력도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 국민의 안전을 가장 잘 지켜줄 수 있다고 앨리슨 이사장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추가로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다면 사드의 한국 내 배치가 추동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민간단체인 국가전략평가센터의 리처드 피셔 선임연구원은 VOA에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을 포괄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체계가 사드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 has hundreds, maybe thousands of missiles pointed at South Korea.
사드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 이행뿐 아니라 지역과 미국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미한 동맹의 정당성과 매우 부합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사드의 한국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피셔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방관하고 있다며 중국은 한국을 방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China is not defending South Korea.
미국 국방부 산하 미사일 방어국의 케네스 토들로프 전 부국장은 사드 배치가 지역 불안정을 야기한다는 중국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And so for the Chinese to suggest that somehow destabilizing it is disingenuous to me as the Chinese are developing.
중국도 자체적으로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하면서 한국의 방어 노력이 지역 불안정을 야기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토드러프 전 부국장은 중국이 진정으로 지역의 안정을 원한다면 북한 정부에 미사일 개발과 시험 발사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자제토록 더욱 압박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드러프 전 부국장은 이어 사드 배치가 한국 방어에 분명 도움을 준다면서도 이를 결정하는 건 주권 국가인 한국의 권한이라며 한국이 준비가 되면 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이 지난 5월에 이어 지난달 28일 또다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대해 SLBM의 잠재적 위협에 좀 더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가용 기술과 자원이 성공적으로 결합할 경우 미국의 주요 전략기지까지 사정권에 들어가는 만큼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벡톨 미국 안젤로 주립대 교수는 북한이 이미 20여 년 전부터 SLBM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는 정황에 주목했습니다.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SLBM appears to be an SSN-6. So,
북한이 1990년대 SSN-6 미사일을 러시아에서 수입할 때부터 육상 발사용인 무수단 미사일과 수중 발사용인 KN-11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SSN-6는 1968년부터 1980년대까지 옛 소련에서 사용된 미사일로 골프급 잠수함에서 발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북한은 1990년대 골프급 잠수함도 러시아로부터 수입해 역설계 방식으로 신형 신포급 잠수함을 건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벡톨 교수는 북한이 골프급 잠수함의 수중 발사 장치 도안을 확보했다는 건 SLBM 개발을 위한 잠수함과 탄도미사일 등 필수 요건을 모두 갖췄다는 뜻이라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기술 완성 단계에 도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This capability once acquired and it thus far appears to be much closer than many pundits previously predicted.
벡톨 교수는 특히 SSN-6 미사일 사거리가 2,500km이고 골프급 잠수함의 잠항 능력이 70일에 달한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관련 기술을 모두 갖출 경우 낡은 로미오급 잠수함 성능을 훨씬 뛰어넘는 북한 잠수함들이 대양에 배치돼 사거리가 훨씬 길어진 미사일로 하와이 등 미국의 전략 요충지를 사정권 안에 둘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데이빗 맥스웰 조지타운 대학 전략안보연구소 부소장은 이 같은 SLBM 역량을 판세를 뒤흔드는 게임 체인저로 규정했습니다.
When fully operational, it could provide the regime with a second strike capability, which would significantly enhance its deterrent capability if its land-based nuclear weapons were to be destroyed.
핵 공격을 받으면 즉각 남은 핵으로 상대를 보복할 수 있는 세컨드 스트라이크 능력을 북한에 제공해 상대가 함부로 선제 공격을 하지 못하게 억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맥스웰 교수는 또 북한 잠수함들에 대한 추적이 100% 가능하지 않아 북한 핵무기에 대한 선제 공격 역시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최근 SLBM 시험이 실패했다는 정보와 관련해 미사일 개발 초기 단계에 거쳐야 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에 실패하는 경우가 드물었던 이유는 해당 미사일이 북한제가 아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랜드 연구소의 분석 결과를 전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최근 시험 발사 과정에서 실패 정황이 포착된 건 북한이 실제로 SLBM 개발에 나서 오류를 바로잡는 단계를 거치는 중이라는 방증이라면서도 공개된 정보가 너무 부족해 기술 완성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그러나 북한이 SLBM 개발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만큼 추가 시험 발사에 대한 물리적인 대가가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Unless the ROK and US take some action to deter the North Korean test, there is a high probability that
북한이 시험을 거듭할 경우 결국 SLBM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인 만큼 미국과 한국의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베넷 연구원은 잠재적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북한의 시험 발사가 추가로 이뤄질 경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거나 전단을 살포하는 방법 등으로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의 14호 관리소, 이른바 개천관리소가 여전히 정치범 수용소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관리소 내에 3km 길이의 도로가 신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대북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와 민간 고해상도 위성사진 제공업체인 올소스 어넬러시스가 30일 북한 14호 관리소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14호 관리소는 북한 평안남도 개천시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로 수감자가 약 1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2002년 12월부터 2014년 12월 사이에 이 관리소를 찍은 위성사진 분석 결과 14호 개천관리소는 여전히 정치범 수용소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관측된 시설물 등을 근거로 볼 때 관리소에 수용된 사람 대부분이 수감자들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농경지와 과수원, 가축들을 돌보고 벌목과 목제품 제작 등 강제 노동에 동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수감자들은 경공업 시설들과 광산에 파견돼 강제 노동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보고서는 14호 관리소 내에서 대규모 도로 보수와 건설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9월과 2014년 12월 사이에 3km 길이의 새로운 도로가 건설됐고 이 도로는 새로운 농업과 벌목 활동을 위한 접근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에서는 또 14호 관리소 수감 인원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며 새로운 도로 건설 활동은 북한 당국이 관리소와 강제 노동을 당하는 수감자들을 경제적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위성사진 분석 기간 중에 14호 관리소의 경제적 중요성이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앞서 지난해 25호 청진관리소 위성사진 분석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며 정치범 수용소와 강제노동의 경제적 중요성이 커지는 것이 김정은 체제 아래서 계속되는 추세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과 중국 관계 개선은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중국이 제대로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 미국과 한국 등의 요구와는 거리가 있는 발언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중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북핵 문제 해결과 6자회담 재개에도 좋다며 양국 관계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 대변인은 한중 기자교류 프로그램에 따라 베이징을 방문한 한국 기자단과 지난달 30일 중국 외교부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북핵 문제 해결과 북중 관계가 근본적으로 모순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중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통해 양국이 소통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육자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화 대변인의 이런 발언은 북한을 비핵화 대화에 끌어내기 위해 중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미국과 한국 등의 입장과는 다른 중국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화 대변인은 그러나 중국은 북핵 문제에 대한 비핵화 3원칙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비핵화 3원칙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그리고 대화를 통한 평화로운 방식의 문제 해결 등을 말합니다. 화 대변인은 북한과의 전통적 친선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만 시대가 변하고 정세가 변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북중 관계가 얼마 전까지 냉담한 관계가 된 이유의 핵심은 북핵 문제에 대한 서로의 이견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악화일로를 걸었던 북중 관계는 지난 10월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계기로 한 류윈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방북을 기점으로 관계 개선에 물꼬를 텄습니다. 한국의 북중관계 전문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박병광 박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이후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한국과 친하고 북한과는 냉랭했던 기조에서 균형정책으로 나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결국 친한 냉북 기조를 유지해보니까 목함제 사건도 터지고 북한이 계속 장거리 로켓 발사 시도도 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대북정책 기조에 부합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이제 향후에는 그 남북한 사이에서 균형 정책을 유지하겠다. 그러려면은 북한하고의 관계를 보다 더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가야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그 노선을 정리하게 된 것이죠.
화 대변인이 비핵화 3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중국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지만 중국 내부에선 북핵 위기가 고조된 이유가 오로지 대북 압박의 미온적인 중국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한 반발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전문가인 신상진 광운대 교수는 남중국해 문제 등으로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이 인식하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한층 높아졌다며 이 때문에 북핵 해법에서도 미국과는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위해 비핵화 압박을 완화하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 중북 간의 정상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 북중 관계는 이 동북아시아의 전략구도 변화에 있어서 중국에게 유리하지 않은 국면이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변화는 어느 정도 김정은의 이 방중 이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한 그런 이 무드조정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대북 소식통도 내년 5월 노동당 7차 대회를 앞둔 김 제1위원장의 방중설이 중국 측에서 흘러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 대변인은 류 상무위원회 방북 이후 추가적인 고위급 교류 가능성과 관련해 다음 단계에서 어느 차원에서 교류할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올해 북한과 태국 간 교역액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국의 대북 고무 수출 등이 줄어든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북한과 태국 간 교역액이 6,2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한국 정부의 무역투자진흥기관인 코트라가 2일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3% 감소한 겁니다. 부문별로는 태국의 대북한 수출이 5,700만 달러로 지난해 대비 27% 줄었습니다. 코트라는 태국의 대북한 고무 수출 등이 줄어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태국의 고무 수출액은 지난해 2,400만 달러에서 올해는 990만 달러로 60%나 줄었습니다. 또 태국이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금액도 전년도 950만 달러에서 올해는 580만 달러로 40%나 감소했습니다. 한편 코트라는 지난 몇 년 동안 태국과 북한 간 교역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태국의 대북한 수출은 지난 2011년 2,400만 달러에서 2014년에는 1억 700만 달러로 4배 이상 급증하는 등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태국의 주요 대북 수출품은 고무와 과일류, 철과 철광 제품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태국의 대북한 수입은 한 해 늘었다 다음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코트라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수입이 많았던 2012년에는 2,200만 달러를 기록한 반면 가장 적었던 2011년에는 1,250만 달러에 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국이 북한에서 주로 수입하는 품목은 기계류와 부품, 금속제품, 섬유류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이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석탄 가격이 계속 하락한다면 북한이 적자 수출을 감수하거나 수출을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북한의 대중 석탄 수출 가격의 하락으로 북한 당국의 외화 수급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북한자원연구소는 3일 공개한 북한 지하자원의 수출 현황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과 중국의 수요 감소 때문에 북한의 석탄 수출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현재 북한의 석탄 수출 원가는 값싼 노동력으로 인해 1톤에 평균 41달러에 불과하다며 톤당 가격이 40달러 이하로 떨어지면 북한은 적자 수출을 하거나 수출을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자원연구소 최경수 소장입니다.
석탄이 제일 많이 쓰이는 곳이 제철하고 이 남방 쪽인데 그쪽 산업이 지금 위축되다 보니까 석탄 수요가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수출을 어떻게든 늘려야 되겠지만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지하자원 아니면 수산물이기 때문에 좀 어렵겠죠. 일단 뭐 장마당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내수 쪽에서는 조금 괜찮아진 것 같은데 왜 내수가 북한을 먹여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이 수출 쪽에서 이 무역 수지가 계속해서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그러면 아무리 내수 쪽에서 진작을 시킨다 그래도 쉽지는 않겠죠.
보고서에 따르면 석탄의 톤당 국제 가격은 2012년 101달러, 2013년 83달러, 2014년엔 73달러였고 올해 10월 말 기준으론 55달러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북한은 올해 10월까지 1,646만 톤의 석탄을 수출했지만 비슷한 양을 수출한 2013년과 비교하면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가 훨씬 적습니다. 올해 북한의 석탄 수출 대금은 9억 100만 달러로 2013년 13억 8천만 달러에 비해 35%나 줄었습니다. 최경수 소장입니다.
수출을 하고 싶어도 산업 수요가 없으니까 단가 같은 게 수요가 줄어드니까 단가가 계속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무역 물량은 많아져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굉장히 수출 원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무역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그 전체적인 금액이 굉장히 줄어들죠. 그래서 북한이 수출을 어떻게든 늘려야 되겠지만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지하자원 아니면 수산물이기 때문에 좀 어렵겠죠.
최 소장은 북한 내 20개에서 30개의 석탄 무역회사가 있다면서 대부분 중소규모인 만큼 석탄 가격의 하락으로 이들 회사가 입은 피해가 매우 클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최 소장은 이어 북한 지하자원 보호 측면에서 한국의 생필품과 농자재 등을 북한의 석탄과 맞바꾸는 구상무역 형태로 한국 정부가 북한의 지하자원을 반입하는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의 김치 담그기 풍습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유엔이 정한 인류무형유산에 북한의 문화재가 등재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프리카 남부 나미비아 빈트후크에서 2일 열린 유네스코의 제10차 무형유산 보호협약 정부 간 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김치 담그기 풍습이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I declare the tradition of kimchi making.
유네스코는 결정문에서 북한의 신청이 등재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의 다양한 계층이 공유하는 문화이고 세대를 거쳐 계승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보존 계획이 있고 다양한 관련 조직이 등재에 동의했으며 이미 북한의 무형 유산 목록에 포함돼 있다는 것입니다.
Kimchi is a dish made with vegetables.
유네스코는 김치가 채소를 발효시킨 음식으로 수백 개의 다양한 종류가 있고 일상적인 식사는 물론 결혼, 생일과 같은 특별한 때에도 먹는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김치 담그기 풍습이 가족과 마을 공동체의 화합에 기여하고 즐거움과 자부심을 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2014년 2월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의 룡주 국장 명의로 김치 담그기 풍습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치가 조선 사람들의 식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주요 민족 음식의 하나로 북과 남, 해외에 살고 있는 전체 조선 사람들이 김치 담그기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북한의 무형유산이 유네스코 인류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제9차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아리랑이 등재된 바 있습니다. 한국의 김장문화는 이미 2013년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됐고 한국의 아리랑도 2012년에 등재됐습니다. 유네스코 음식문화 무형유산으로는 프랑스의 미식술, 그리스와 스페인 등의 지중해 요리, 멕시코 전통요리, 터키의 제사 음식, 일본 전통 요리 와쇼쿠, 그리고 남북한의 김장이 있습니다. 한편 올해 회의에서는 한국이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과 함께 신청한 줄다리기도 등재됐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최원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영국이 시리아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를 겨냥한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사이버 범죄 공동 대처하기 위한 첫 번째 장관급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네, 먼저 영국의 ISIL 공습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영국 정부는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 이후 테러 공격의 배후인 순위파 무장세력 ISI를 겨냥한 공습을 추진해 왔는데요. ISI는 영국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되며 따라서 ISI의 본거지인 시리아를 겨냥한 연합군 공습에 동참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일 영국 의회에서 이 방안을 승인했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영국 전폭기가 시리아에 대한 공습에 나섰습니다.
네. 자, 이번 공습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영국 국방부에 따르면요. 현지 시간으로 3일 새벽 지중해 키프로스에 있는 공군기지에서 영국의 토네이도 전폭기 넉 대가 출격했고요. 시리아의 ISL이 장악한 원유 생산시설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마이크 펠런 영국 국방장관은 공습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실질적인 타격을 입혔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 키프로스 섬에 있는 전투기들을 출동시킨 거군요.
그렇습니다. 키프로스 섬은 지중해 동쪽 끝에 있는데요. 시리아와 멀지 않습니다. 또 키프로스 섬 남부에 영국군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공군기지가 있는데요. ISL 근거지인 라카에서 57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영국군은 특히 이번에 시리아 공습을 결정한 후 이 공군기지에 토네이도 전폭기 두 대와 유로파이터 타이푼 다목적 전투기 6대를 추가로 보내서 전투기 수를 두 배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영국 의회에서 이번 시리아 공습을 결정하기까지 상당한 논쟁이 있었다고요?
네, 논쟁이 많았는데요. 영국 의회에서는 공습 표결에 앞서서 무려 10시간 반에 걸친 긴 마라톤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영국은 이미 이라크에 1년 넘게 순위파 무장세력 ISL에 대한 연합군의 공습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리아로 공습을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야당인 노동당의 반대가 심했었는데요. 표결 결과 노동당에서는 대거 이탈표가 나왔고요. 결국 찬성 397대 반대 223표로 시리아로 공습 확대안을 채택했습니다.
네. 자, 그동안 영국이 시리아로 공습을 확대하는데 이렇게 신중했던 이유는 뭘까요?
네, 가장 큰 이유는 그 공습 확대로 효과를 거두기보다는 소모적인 군사 개입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인데요. 영국 언론도 그동안에는 시리아에 대한 군사 개입에는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파리 연쇄 테러 이후 다수가 공습을 찬성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었고요.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이날 의회에서 시리아 공습 승인을 촉구하면서 시리아에서 IS를 겨냥한 공습은 합법적이며 영국의 안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캐머런 총리가 공습의 합법성을 강조했는데 문제는 시리아 아사드 정부 또 러시아 정부는 시리아 내 연합국의 공습이 불법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러시아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라크와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라크는 그 이라크 정부가 직접 외부에 공습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리아는 상황이 다른데요.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은 시리아 아사드 정부는 정당성을 잃었다며 온건파 반군과 쿠르드 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기와 훈련 등을 지원하다가 ISR을 소탕하기 위한 공습으로 확대를 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는 무엇보다도 그 아사드 정부의 요청이 없었고 또 유엔의 군사 개입 결정도 없었기 때문에 연합군의 이런 공격은 불법이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서방국들도 이라크에서의 공습은 초반부터 동참했지만 시리아에서 공습을 참여하는 데는 신중한 입장인데요. 하지만 ISR의 위협도 테러가 커지면서 프랑스에 이어 영국도 시리아 공습을 결정한 겁니다.
네. 자 이번에 그 영국의 시리아 내 공습 참여를 두고 미국은 즉각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죠?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영국의 이런 결정을 환영하면서 순위파 무장세력 ISR은 전 세계의 위협이 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도 별도의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영국 외의 공습 확대 승인은 ISR에 대응한 동맹의 강력함과 미국과 영국의 특별한 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네. 자, 파리 연쇄 테러 이후에 프랑스는 시리아에서 공습을 강화했고 또 이제 영국도 공습에 동참을 했습니다. 독일도 시리아에서 군사 개입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죠?
그렇습니다. 독일 정부도 지난 1일 내각 회의에서 시리아 내 ISL 격퇴를 위해 최대 1200명의 병력을 파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지원안을 승인했습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영국의 공습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영국 의회 결정에 대해 ISL과 테러리즘을 겨냥한 어떠한 행동도 환영한다면서 하지만 시리아에서 적법하게 개입하는 유일한 국가는 러시아뿐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인데요. 미국과 중국이 사이버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첫 장관급 회담을 개최했다고요?
네, 2일 워싱턴에 있는 미 법무부 건물에서 회담이 열렸는데요. 미국 측에서는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 또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 중국에서는 고성군 공안부장이 참석했습니다. 양측은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네, 자 이번 회담에서는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요?
미 법무부에 따르면 양측은 사이버 범죄나 다른 악성 사이버 활동에 대응한 지원을 요청하는 데 대한 지침에 합의했습니다. 또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범죄에 맞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요. 법무부는 그런 사이버 범죄 종류로 아동 착취와 무역 기밀 절도, 첨단 기술의 사기와 오용, 또 테러 활동 통신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국 측은 이번 회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였나요?
네, 중국의 고 공안부장은 이번 회담으로 양국의 사이버 범죄 대응에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또 장관급 회담을 계기로 상대방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부응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이번에 사이버 범죄 공동 대응을 위해 긴급 통신망, 즉 핫라인 설치에도 합의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사실 더 관심을 모았던 것이 바로 중국의 미국에 대한 해킹 문제일 텐데 지난 6월에 미국 연방정부의 공무원 신상 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됐고 이 해킹 공격의 배후에 중국 정부가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었거든요. 이 문제는 논의가 됐었나요?
네, 이날 중국 정부도 미국 인사관리처에 대한 해킹 공격이 중국 내 해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에 의한 사이버 범죄지 중국 정부가 배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관련 신화통신은 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짧게 전했는데요. 하지만 그럼 미국 연방정부를 해킹한 개인은 누구인지 또 당국에 체포되긴 했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미국의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지난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워싱턴 방문 이후 중국 당국이 해커 여러 명을 체포했다는 사실을 미국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아직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아직 양국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나온 것은 없군요. 당시 그 해킹으로 엄청난 수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에 따르면요, 미국 인사관리처에서 보관하던 전현직 공무원 또 공무원 지원자 그리고 그의 가족 등 무려 2,2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유출된 정보가 범죄에 사용된 흔적은 없다는 것도 미국 정부의 발표입니다.
네, 계속해서 중국과 관련된 소식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동남아시아 국가를 연결하는 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네, 일본의 경제 전문 신문인 니온게이자의 신문이 3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중국 남부 윈난성의 쿤밍에서 라오스 등을 통해 싱가포르로 연결되는 철도 사업이 시작됐다는 내용입니다.
네, 자, 이 중국의 시진핑 정부가 내건 일대일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대일로 사업이란 중국이 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그리고 유럽을 철도와 도로로 연결하는 현대판 실크로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중국 남부 윈남성 쿤밍에서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을 잇는 총 연장 430km의 철도를 건설하는 계획입니다. 중국은 이 구간을 시속 200km로 달리는 초고속 열차를 취항시켜 승객과 화물을 수송할 예정인데요. 중국은 오는 2020년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략적인 설명만 들어도 지금 사업비가 참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네, 사업비는 대략 60억 달러로 추정되는데요. 중국이 사업비의 70%에 해당되는 42억 달러를 직접 부담하고 나머지 18억 달러는 차관 형태로 지원하는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네, 끝으로 세계 언론들이 비중 있게 전하고 있는 재판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세계적인 육상 선수죠. 오스카 피스토리우스의 살인 혐의 재판인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어졌군요.
그렇습니다. 당초 원심에서는 피스토리우스의 총에 맞아서 여자친구가 숨지긴 했지만 의도적인 것은 아니라면서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고요. 그동안 또 피스토리우스도 가택연금 상태에 지내고 있었는데요. 3일 남아공 대법원에서 피스토리우스가 의도적으로 여자친구를 살해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원심을 깨고 살인 혐의에 대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피스토리우스의 재판에 관심이 모아졌던 건 워낙 유명한 선수였기 때문이겠죠?
네, 피스토리우스는 살인사건에 연루되기 전까지만 해도 신체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 무대 우뚝 선 인간 승리의 표본으로 찬사를 받았는데요. 피스토리우스는 원래 두 다리 모두 무릎 아래를 절단된 장애자였습니다. 하지만 탄소 섬유로 모든 의족을 신고 육상 선수로 활약해서 전 세계인들에게 큰 감동을 줬었습니다.
네, 정말 그 부와 명예를 모두 거머쥔 세계 최고의 선수였었는데 어쩌다가 이런 살인 사건에 얽히게 된 걸까요?
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2013년 2월 14일이었는데요. 당시 피스토리우스의 집에서 여자 친구이고 또 유명 모델이기로 한 리바 스탄캄프가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피스토리우스가 쏜 총에 맞아 숨진 건데요. 피스토리우스는 집에 도둑이 든 줄 알아서 총을 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미 여자친구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또 총격이 있기 전에 이웃들이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며 계획적인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난해 원심에서는 살인 혐의는 무죄, 그러나 과실치사 혐의만 유죄를 인정받아서 징역 5년형이 선고됐는데요. 유명 인사고 또 장애로 수감 상태에 있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서 가택연금이 허용됐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대법원은 이번에 다른 판단을 내린 거군요.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5명의 판사로 이루어진 재판부에서 사건을 검토한 결과 피스토리우스가 범죄 의도를 갖고 있었고 그래서 살인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면서 제1심 법원으로 다시 넘겨져 적절한 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아공에서 살인죄는 최소 15년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선고에 대해서 피스토리우스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피스토리우스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서 표정이나 반응은 볼 수 없었는데요. 피스토리우스 측은 앞으로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수는 있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이 다시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원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북부 산간은 눈이 오다가 아침에 그치겠습니다. 낮부터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2에서 5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1.5에서 3미터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지역은 대체로 구름 다소 끼겠고 중강과 강계 지방은 오전 한때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0도, 남포 최저 영하 2도에서 최고 영상 2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영하 7도, 낮 최고 영상 1도, 강계 최저 영하 10도에서 최고 영하 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해주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3도, 개성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상 2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도 대체로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함흥 최저 기온은 영하 2도, 최고 영상 6도, 장진 최저 영하 13도, 최고 영하 5도, 원산은 최저 영하 3도, 최고 영상 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는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 들어 맑아지겠습니다. 청진 최저 기온은 영하 5도, 최고 영상 5도, 삼지연 최저 영하 19도, 최고 영하 10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대체로 구름 많겠고 먼 바다에서는 오전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2에서 5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도 오전에 구름 많고 눈이 내리다가 오후에는 그치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3미터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2월 4일 금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 캘리포니아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테러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4일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테러와 관련됐을 수도 있고 직장과 관련됐을 수도 있다. 현재로서는 범행 동기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하지만 원인을 분명히 밝혀낼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로레타 린치 미 법무장관,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편 수사당국은 용의자 사이드 파룩과 타시핀 말리크의 집에서 파이프 폭탄 12개와 탄환 수천여 발, 폭발 장치를 발견했습니다. FBI는 파룩이 해외여행을 한 뒤 말리크와 함께 2014년 7월 미국으로 돌아왔으며 말리크는 이때 파키스탄 여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3일 캘리포니아주 샌 버나디노에서 대규모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14명이 숨지고 21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사건은 보건국 직원들이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재활 시설에서 성탄절 파티를 벌이던 중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들은 범행 뒤 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추격에 나선 경찰들과 총격전을 벌인 끝에 사망했습니다. 영국 공군 전투기들이 3일 시리아 내 ISI를 겨냥한 공습에 나섰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토네이도 전폭기 4대가 시리아 내 ISIL이 장악한 오마르 원유시설에 6개 목표물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습은 영국 의회가 ISIL에 대한 군사공격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의결한 지 몇 시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마이클 펠럼 국방장관은 ISIL의 수입원인 원유에 실질적인 타격을 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공습 뒤 시리아에서의 작전이 인내심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영국의회는 시리아 내 ISIL에 대한 공습 확대 법안을 10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표결을 통해서 찬성 397표 대 반대 223표로 의결했습니다. 벨기에 당국이 지난달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 사건에 연루된 용의자 2명을 추가로 검거했습니다. 이로써 프랑스 테러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는 모두 8명으로 늘었습니다. 벨기에 연방검찰은 3일, 사미르 Z라는 이름의 20살 프랑스 청년이 지난달 29일 모로코로 향하기 위해서 브뤼셀 공항에 나타났다가 경찰에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28살인 벨기에 국적의 또 다른 용의자 피에르 N 역시 같은 날 경찰이 브뤼셀에 있는 그의 자택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체포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달 13일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 연계단체가 파리 시내 축구 경기장과 공연장, 음식점 등 6곳에 동시다발적인 연쇄 테러 공격을 가해서 130명이 사망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내전을 끝내고 휴전을 되살리기 위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부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3일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유럽안보협력기구 연례 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우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군 병력을 철수해야 하고 유럽안보협력기구 감시단이 전쟁으로 얼룩진 돈바스 지역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란 핵합의 시행과 관련해 다음 단계에 착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대변인은 2일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최근 미국 정부가 제기해온 의혹을 확인했다며 이란은 과거 핵무기를 개발했었지만 이제는 IAEA 조사단에 적절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너 대변인은 특히 IAEA가 이란 핵활동을 분석하기 시작한 지난 2009년 이후에는 더 이상 핵무기 개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로써 핵합의에 따른 다음 단계 시행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백악관 비밀경호국의 예산 삭감에 따른 인력 저하로 위기를 맞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하원 감독정부개혁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는 최근 거듭된 각종 추문과 대통령과 부통령 또 이들 가족의 경호를 맡고 있는 비밀경호국에 대한 조사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킬로헬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킬로헬스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 킬로헬스, 11,990 킬로헬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